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핀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배진 자 너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도 잠든 위로 받겠네.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여호수아서입니다.
13장 귀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모두들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음식에 관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칙은 그것을 지킨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장막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우리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고기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도록 합시다. 이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쉬지 말고 드립시다.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명예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곧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기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편지가 비록 짧은 글이기는 하나 내가 쓴 권고의 말만은 부디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곧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에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내 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Christ the royal master leads against the foe. Forward into battle, see his banners go.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Onward then, ye people, join our happy throng, blend with ours your voices in the triumph song. Glory, laud, and honor unto Christ the King. This through countless ages men and angels sing.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여호수아기 제6장.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섯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당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당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수당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당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들어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당 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레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타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게 주십시오. 불쌍히게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귀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는 긴박한 위험의 상황 중에 쓰여진 것으로서 이 시 속에는 환경의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담대한 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기록되고 있고, 다시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십황무지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을 십사람으로 생각되는 자들의 밀고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추적을 받아야만 했고, 사울은 좁디좁은 엔게디 지역에다 3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투입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지역에 많았던 동굴 가운데 하나에 숨어 들어가긴 했지만 동굴은 오히려 사울의 군사들이 수색의 표적이 될 수 있었고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붙잡힐 경우 즉시 처형되거나 당시의 수도였던 기부하로 압송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십 황무지에 이어 엔게디에서도 극한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 사울의 군대는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굴을 수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이 영변을 보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온 사울의 익숙치 못한 시각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접근하여 옷자락 일부를 베어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었던 위험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손에 땀을 쥐고 잔뜩 긴장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속으로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환난 중의 탄식과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마치 맴도는 위에 독수리를 피해서 어미닭의 품에 숨는 병아리들과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고백합니다. 절망의 해결은 하늘에서부터입니다. 2절 3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해가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은 찬양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 중에 결심은 한 가지 뿐임을 고백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모두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난을 환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마음을 확정한 다윗은 이제 그 찬양으로 새벽을 하루의 시작을 깨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이유를 10절에 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당대에 끝나지만 은혜는 수천대에 끊이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찬송은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데서 찬송은 나오게 되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바라봄으로써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 그리고 11절에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높아지고 또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다윗은 자신의 명예나 이름이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관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래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물결이 높이 놓을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무시는 주님께 우리가 죽겠다고 깨우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섭취와 체험을 동시에 소유할 때 훨씬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진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고 광야를 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곳으로부터의 승리로 인한 기쁨과 감격도 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베드로사도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의 증거 중 하나는 불신자의 전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들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울은 이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장 끝부분에서 시작된 주제, 그러니까 친구와 가족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19장 1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에 담긴 원래 의미는 걷다입니다. 인생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 면에서 보면 19장 1절 히브리어 본문은 더 낫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정말 시적이네요. 더 낫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태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패역한 말을 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사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 고결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을 짝지는 방식을 볼 때 19장 1절 하반절에는 가난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1절 하반절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윤리도 공감하는 바이죠. 세상이 아무리 돈 위주로 돌아가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일단 불편하고 사소한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되고 자기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정말 불행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서 거두는 성공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절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 1절 내용을 보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네, 여기서 소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원이라기보다는 욕구나 욕망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19장 1절에서 만난 미련한 부자는 말을 막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식이 없다면 참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의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쌓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윤리 등을 내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경우이고 잠언에서 많이 경계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에는 말하자면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리석음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접어든 어리석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뿌리와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음의 문제는 단순한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WOT를 비롯한 히브리어 전문 서적에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신감과 교만으로 무장한 어리석음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혜를 멸시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이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잘못이 없다고 여기니까 조언을 들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교만한 태도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인식에 빠진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예레미야서 5장에 묘사된 비극적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만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읍시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원칙을 포기하지 맙시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나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자기가 걷는 인생길을 굽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늘을 원망하곤 하지요. 그런데 잠언의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상님들은 과하다 싶게 점잖은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분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자 크게 노하여 오게가 된 아사 왕의 경우, 그리고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간하는 제사장 아사랴에게 끓어오르는 화를 표출하던 우시야 왕의 경로, 이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격하게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죄에 빠진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을 향해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책임을 피해가고 현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습성과 관련해서 저는 잠언 19장 3절과 반대의 경우도 함께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겪어온 짧은 인생에 비춰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을 내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잠언 말씀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듭 확인합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거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로일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감사하고 내 멋대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삶은 매 순간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